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한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로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게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읽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저를 따라하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3주에 걸쳐서 이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 기쁨, 평안입니다. 아홉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 안에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3주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라는 이 의미를,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는 절대 잊지 마실 게 성령께 속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분에게 속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성깔로는 못 맺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맺혀진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처럼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을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다르다고 차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내 평안이 다름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3주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내가 얻고 싶어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평안, 이 열매를 맺어가는 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인격의 열매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옆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 성령의 열매 나누면서 제일 먼저 질문은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결혼할 때 우리는 이런 서약을 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이 사람을 끝까지 당신의 아내와 남편으로 사랑할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예!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 거 맞죠? 감히 예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한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장착되어 있는 디폴트, 시작의 모드가 사랑일까 미움일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디폴트, 내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이 사랑일까 미움일까? 둘 다일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한다는 것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자유라고 하는 디폴트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느 수준인지를 생각해야만 성령의 열매 사랑을 우리가 맺는 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과연 어느 수준인가? 오늘 이것을 점검해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뒤로 미루고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끝까지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세 번에 오르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꾸 주님을 떠나는 백성들 향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이 직접 정리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씩 왔다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을 대할 때 성도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말고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매우 서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은 더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3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조차도 서툰 것입니다. 35년을 같이 살아도 서툴어요. 심지어 우리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 안에는 다 말할 수 없는 감추어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시기도, 심지어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안갚음과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와라는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는 사랑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에 눈이 밝아지고 수치심을 느낀 그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나무 밑에 숨었을 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아담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냐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대상의 여인 아내를 핑계 삼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고 핑계를 둘러댑니다. 이 핑계 속에는 첫째, 아내가 줘서 내가 먹었다고 아내 책임으로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여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응답을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을 핑계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인류의 대표를 대표성 가진 아담을 통해 상징하는 것은 사랑이 깨어지는 것은 죄를 범하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수록 인간관계는 더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내가 멋대로 사용한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 중에 하나가 정신분석학자였던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썼던 아담의 침묵입니다. 저는 30대 초에 이 책을 접하고 아주 통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들킨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 시절에 다방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카페가 있었겠냐. 이들은 24시간 동행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겠느냐. 그 곁에 침묵하며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 핑계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범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늘 핑계대려고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 아내로서, 딸로, 아들로, 내가 자녀 입장에서, 심지어 누군가의 친구로, 이웃으로, 교회, 교인으로, 교인끼리, 심지어 세론 안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았는지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을 통과해야만 성령의 열매로 맺는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책 중에 66권 중에 예레미야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다룹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남유다까지 망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이 홀로 남은 유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당했고 홀로 남은 유다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패버리시는, 때리시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그 고통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잘못 사용해 온 것,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는 것이 예레미야의 목적입니다. 놀라운 일은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는 망하는 책인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는 책인데 그 안에 소망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내 인격의 열매의 사랑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내 인격을 넘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담고 싶고 내가 그것을 정말 배우고 싶고 내 몸에 장착하고 싶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과연 있는가?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으면 설교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해야 되고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없으면 가르치기 우리가 서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어요. 저런 사람은 그런 사랑 내가 주고 싶지 않아.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을 담고 싶다, 살고 싶다는 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이거를 오늘 먼저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서 다음 책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책으로 알려져 있고 남유다 다 멸망한 다음에 정말 슬픈 노래를 쓴 책이 애가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슬프도다. 어찌할 거로 시작되는 1장의 첫 제목, 첫 글자,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서 에카라고 해서 어찌할 거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 망해가는 남유다, 이스라엘에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괴로움을 노래로 지은 것입니다. 그 중에 3장 1절을 이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새 번역으로 부분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이것이 3장의 시작입니다. 얻어맞고 있다는 걸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9절입니다.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괴롭히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면 10절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시는 나를 삼켜 먹으시려는 사자와 같으시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겠어요 지금? 멸망당해가는 과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를 느끼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슬픔의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는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퍼할 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화를 당기신다. 누가 목표 대상물이에요? 주님이 화살을 나를 향했어요. 근데 그냥 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한 곳을 쏘는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슬픔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이죠.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얼마나 쓸면 쑥과 담으로 표현해요.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낙심 가운데 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너무너무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낙심을 담아두었는데, 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으로는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낙심을 담아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망이에요.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요, 나를. 화살로 내 심장을 쏘세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낙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낙심, 실망, 절망감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창조해낸다는 것이에요. 귀중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중에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사랑을 담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소망을, 낙심 중에 소망이 되었다, 소망을 가지게 된 근거가 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심장을 찌르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 못했다고, 하나님 주신 자유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그 상황이 소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거기 그것이 소망이 됐다는 것은 소망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21절을 다시 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둔, 낙심을 담아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게 소망이 된 이유는, 이 다음 절에 나오는 구절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시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 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가 서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3절입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심장을 찌르시는데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뭐 때문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컴패션이 never fail, 절대로 그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장을 찌르는데도 죽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23절, 이것들이 주님의 great love,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compassion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they are new every morning,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망해가면서 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Your faithfulness is great. 당신의 신실하심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여 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입니다. 절망 속에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소망하겠다는 것. 이거를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주 심플하게 번역해놨어요. 24절. 이 절망 중에 나는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 더 달려가는 거예요. 왜? 아프기 때문에. 너무나 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른 번역에는 여호와는 그들에게 복이시로다. 오늘 첫 번째 정리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랑도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지는 사랑하는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변화될 수 있는 그 동력, 근거는 뭔가?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변화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어제 넘어진 놈을 오늘도 또 사랑해 주신. They are new every morning.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 이 사랑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르면 못 맺는 거잖아요,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까지 어떻게 다 고쳐내실 수 있을까? 정답은요,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뭘 바꾸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를 바꾸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만 입히니까 형님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가 남습니다. 우리 주님은 12를 주셨는데 형들이 11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 꼴을 안 보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 20년이 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총리가 되었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이 떨어져 아버지 명을 받고 형님들이 베냐민 놔두고 양식 구하러 애굽에 갔을 때 그 앞에 선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통역관을 두고 애굽말을 사용하면서 형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형님들은 그가 요셉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탐으로 몰고 너희 형제가 누구냐? 막내가 있다는 겁니다. 막내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걔를 데려와야만 내가 너희들이 정탐 스파이가 아니라 양식화로 온 줄 알겠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쌀도 주면서 돈까지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서 베냐민을 데려간다니 아버지 안 보낸다는 겁니다. 얘 죽으면 내 사랑하는 요셉도 죽었네. 아들 요셉 얘까지 죽으면 나는 내 목숨 끝난다. 그때 형님들이 우리 목숨을 걸고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러 갑니다. 이 두 번을 만난 동안 베냐민을 보는 순간 두 번째로 요셉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들어가서 안에서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 돈을 받고 양식을 주고 시험을 합니다. 요셉의 가방에 총리 요셉, 베냐민의 가방에 동생, 막내 동생 가방에 총리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어두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양식을 얻고 베냐민까지 시므온을 억류시켰다가 시므온까지 다 해서 11명이 내려오면서 이제 여인숙에 묵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너무 잘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이제 돌아갈 길에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무 완수, 성공. 우리들의 기도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기도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너희가 이럴 수 있냐? 양식을 다 줬는데 어떻게 우리 총리 은잔을 너희들이 훔쳤느냐? 그들은 너무 자기들이 도적질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안 훔쳤다고. 가방을 뒤져보겠다고 다 데리고 옵니다. 다시 총리 공간으로 옵니다. 그들은 자신 있었죠. 여러분, 성공을 했을 때 11명이 내려갈 때 아무리 성공해도 불안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완수했는데 성공했는데 불안해. 왜? 언제나 하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부터 가방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였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너무나 자신 있어요. 마지막 베냐민 가방을 열었을 때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물론 베냐민도 안 했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 있는 거 아세요? 평안한 두려움입니다. 평안한 두려움. 그때 베냐민은 못 가니 다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형들은 아버지가 죽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할 때 유다라는 요셉을 팔아먹은 형이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주장했던 유다라는 형이 내가 그를 대신해 남겠다고 말합니다. 형님의 성품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통역관들을 물려보내고 히브리 말로 형님들 내가 요셉이라 말하며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취했는지, 더러웠는지, 비겁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모든 죄가 요셉 앞에 노출되듯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며 살아왔는지, 때는 얼마나 추하고 못된 사랑을 했는지. 기도를 바꾸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11명이 양식 구하러 온 우리 집이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내 치명적인 문제를 들고 주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안 합니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슬픈 사랑을, 잘못된 사랑을, 왜곡된 사랑을, 핑계는 되지만 기도는 안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무기력하면서도 내 믿음이 괜찮은 척 자아도취에 빠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복음만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나를 고치시는 사랑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병원 가야 합니다. 병원을 가는 출발점은 고통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손자를 놀이터로 데리고 가지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병원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을 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 앞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이기적인 모든 사랑, 잘못된 사랑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가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던 것처럼 가늠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모습을 다 드러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내 비극을 고백할 때 소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이 소망으로 가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내 거짓은 벗겨지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통과해야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소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절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아홉 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가 죽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실체들을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이 사랑의 실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나를 죽이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는 기도를 통해 맺혀집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하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대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수시로 내 가슴 속에 정말 터져나오는 미움, 분노, 복수심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고 질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가? 성경책을 다 읽어보면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호세아도, 아모스도 인간의 자유가 실패했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상처와 비극이 아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계속 흘러내려오는 죄의 강이고 비극의 강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 비극의 강,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의 비극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레미야도 눈물의 강이고 예레미야 애가도 강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강을 넘어 예레미야 애가를 지나면 에스겔의 강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강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 사람들이 헤엄치게 되는 강입니다. 성경 에스겔 40장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인류 역사의 이야기는 성경에 실망과 절망만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소망. 우리 같은 이 절망의 죄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소망의 이야기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죄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역사라는 통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뚜껑을 다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3장 24절에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내 모든 실체를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녹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이기게 하는 관문,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용서라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열매 있는 장애물이 용서입니다. 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제가 내린 결론은 순전해 보이는 사람은 회개를 더 잘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은 회개를 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돌이키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심장을 향해 화살을 쏘시는 주님인데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처럼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그것들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그 빛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한 사랑들, 초라한 사랑들, 더러운 사랑들 주의 사랑의 빛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병원에 가야 될 아이들을 놀이터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가 나를 고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기 원하는 내가 죽는 기도가 드려지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시로 변하는 연약함을 가진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도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임무를 완수했다고 성공만을 질구하는 성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열둘이 되기를 바라시는 성품의 열매를 맺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 내 실상을 고백하고 주여 감추어졌던 것들 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